네,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여행을 간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 가고 싶으십니까? 좋은 친구, 내 마음을 알아주고 받아줄 사람,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받아줄 사람, 내 속에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행을 간다면 그런 사람과 어디를 가도 그 여행이 행복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과 아무리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다른 데 있다면 그 여행길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곁에 좋은 사람을 두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도 내 마음이 다른 데 있거나 내 생각이 다른 데 가득 차 있다면 그 좋은 사람이 그 좋은 여행이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서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데 함께 가치는 있지만 함께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한 아이가 매일 퇴근하는 아버지를 마중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 나가고 그 정류장에서 내리셔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까지 아버지와 손을 잡고 매일 많은 얘기를 하며 걸어왔습니다. 근데 걸어오면서 여름에는 아버지가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겨울에는 호빵도 사주고 여러 가지 맛있는 걸 사주고 돌아오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와 매일 수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대화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건 아이스크림과 호빵뿐입니다. 그 마음이 아버지와의 대화에 있지 않고 먹는 것에만 있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경험을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이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제자들은 열두 제자 중에 속한 제자가 아니라 그 가까이에서 열두 제자만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라고 추측합니다. 18절 보시면 오늘 본문 앞에 18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명이 이름이 글로바라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의 공간적 배경은 1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앞에 1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25리의 길, 마일로 따지자면 약 6마일 정도의 거리인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까지 걸어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 6마일이라면 지금 저희 교회에서 빗길을 따라서 소스몰 정도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걸음걸이로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이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한 번만 더 만나봤으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데 무덤에는 빈무덤이라는데 예수님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말 부활하셨다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하는 이 만남에 그리움이 있었을 겁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네, 열두 제자 중에는 속하지 못하지만 그에 버금갈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현듯 자기 곁을 떠난 것이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봤으면 네, 그 채취라도 느껴봤으면 하는 그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함께 동행하면서 6마일의 거리를 2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함께 하는데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함께 동행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답은 21절에 있습니다. 21절의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랐노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생각, 그 관들이 자기 주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라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이다. 이 말을 바꾸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열두 제자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속량할 자로, 구해줄 자로, 해방시켜줄 정치적 구원자로만 생각했습니다. 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면 군량미는 걱정이 없겠구나. 요 정도, 요만큼의 식량만 있어도 정말 배고픔 걱정은 없겠구나. 군량미 걱정을 왜 할까?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된다면 로마와 싸워서 승리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맹인도 고치시고 앉은뱅이도 일으키시고 또 각색 병자들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내가 전쟁을 나가도, 전쟁에 나가서 칼에 맞거나 활에 쏘이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어도 예수님이라면 나를 다시 고칠 수 있겠구나.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십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는데 내가 전쟁하다 잘못해서 목숨을 잃어도 주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걱정 없다.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부흥과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저 로마의 압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데 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편해질 것이다. 이 열두 제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세방시켜줄 그런 속량할 정치적 구원자로 꿈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우리 사람 사이를 중보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자로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지은 인간, 이 둘 사이, 갈라진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모두 이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을 잇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 그 목적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의 해방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목적지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행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부활하셔서 동행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2000년 전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기 원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해지고 싶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들의 취직 문제도 해결하고 싶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명예로워지고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최종 목적지가 바로 내 욕심인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말로 바꿔보자면, 우리는 이 사람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자로 바랐노라, 혹은 우리는 이 사람이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줄 자로 바랐노라, 혹은 우리는 이 사람이 내 자녀를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줄 자로 바랐노라 라고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데 이 생각이 다른데, 바라는 게 다른데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그 예수님인 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좋으신 아버지와 매일 같이 대화를 하며 길을 걸어갔지만 대화, 얘기는 생각나지 않고 함께 먹었던 것, 그 먹을 거에 눈이 팔려서 아버지가 했던 모든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보냈던 철없는 아이처럼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옆에 있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역시 우리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가 보혈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면 그 최종 목적지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품이고 아버지 품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품,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품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목적지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급급한 궁여지책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내 욕심만 채워지기에 바쁩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도 평생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재우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욕심이 너무 크다. 네 욕심이 너의 눈을 가리고 있다. 네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품이 아니라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다른 욕심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또 예수님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지금 이 제자들처럼 마음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러한 제자들을,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이 그냥 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두 시간 정도의 길이를 함께 동행하시고 걸어가시면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들에게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자신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이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성경이 단 한 분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이 3년 내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사시면서 성경을 모두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고 또 이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구약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두 시간여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하나씩 다시 설명해 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참 마음도 좋으시다.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야 내가 예수야 내가 다시 살아난 예수라고 하면서 여기 못지옥도 보여주고 여기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면서 야, 이것 좀 봐라. 너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네 아직도 나를 잊지 못하냐? 어떻게 두 시간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함께 말하고 걸어가는데 나인 줄도 깨닫지 못하느냐? 호되게 책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을 내 욕구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면,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나를,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길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게 하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고, 내가 놓쳤던, 끊겼던 그 말씀을 읽는 습관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왜 다시가 붙을까요? 네,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은혜가 경험했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좌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구부러지는 겁니다. 점점 구부러지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 곁에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섬기십니다. 식탁의 자리를 함께 하시고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제자들을 섬기십니다. 음식을 나눠주시면서 하나하나 섬겨주십니다. 식탁의 자리에서 물도 부어주시고 생선에 뼈도 발라주시고 하나하나 섬겨주십니다. 이렇게 섬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네, 섬겨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환하게 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섬겼던 그 섬김과 은혜가 기억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먹이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그 모습, 그 과거의 기억이 떠올리면서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받았던 은혜, 섬김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예전의 과거에 예수님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은혜, 나를 구원한 은혜, 절망에 빠졌던 나를 살리셨던 그 은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하나 됐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회복될 때 계속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띄인 이후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육적인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뜨이면 육체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영적인 눈이 띄인 겁니다. 그리고 나는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하실 때. 아멘. 네, 아니, 여기서 보면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을 깨달은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의 회복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셨음을 했던 그 경험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달은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는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나는 다른 욕심과 다른 생각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못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비우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회복하셔서 영적인 눈이 뜨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인 예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나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